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본문의 말씀은 호세아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열다섯 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무엇을 믿는가? 바로 구원을 믿는 것.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호세아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익히 이해하시겠지만 좀 내용이 어려운 부분이 약간 있습니다. 호세아서는 남편 호세아와 아내 고멜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풀어나갑니다. 성경은 이 고멜을 무엇이라고 이 여인을 음란한 여자라고 평가를 합니다. 남편인 호세아를 두고요 다른 남자를 찾아 늘 떠납니다. 이게 어떻게 관계가 유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호세아가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 여자랑 못 삽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이 뭐냐면 호세아야 고멜을 사랑해라. 호세아야 집 나간 그 고멜을 가서 찾아와라. 여러분 이 호세아서는 고멜과 같이 하나님의 품을 늘 떠나 도망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찾아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구원자예요. Savior.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이 고멜이 남편 호세아를 떠나서 자신의 쾌락과 정욕을 쫓아 죄악의 길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빚더미에 앉아 결국 노예로 팔려가는 상황이 오늘 호세아 3장에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노예가 어떤 사람이 노예가 됐냐면 자동적으로 자신의 부모가 노예이면 태어나는 자녀들은 그냥 노예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사람들이 노예가 됐냐면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진 나라의 백성들이 이긴 나라의 백성에 벌어요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떤 자들이 노예가 되냐면 빚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이 빚을 도저히 갚을 길이 없을 때 자기가 노예로 대신 팔려감으로 이 돈과 상쇄를 합니다. 오늘 고멜이 처한 상황은 정확하게 세 번째 노예로 팔려가는 그 방법이에요. 쾌락을 쫓아가다가 그렇게 살려고 하다가 그것이 덫이가 되어서 빚과 빚에 쌓여 결국 노예로 팔려가는 경마장에 끌려가는 모습입니다. 바로 그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 후반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기가 막힌 말이죠. 가서 다른 사람을 사랑했던 네 아내 고멜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사랑의 명령을 받고 호세아가 한 일이 2절에 나옵니다. 2절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은 열다섯 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즉 사랑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호세아가 한 것이 무엇이냐면 은 열다섯 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지고 노예로 붙잡혀 있는 그 아내를 사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명령이 아유 안 됐다 그래가지고 그냥 가서 얼굴 한번 쓰다마주고 혀 한번 차고 오고 그런 정도로 사랑하라 그것이 아니라 노예로 붙잡혀 있는 네 아내를 가서 돈을 지불하고 사서 데리고 와라, 이게 오늘 본문이 말하는 사랑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사랑이라는 의미는 그냥 단순히 마음으로 느끼고 살라라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 희생을 치르면서 도로 사가지고 오는 그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사랑, 이 사랑이라는 단어에서 구원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 사랑에 구원을 집어넣어도 이야기가 됩니다. 가서 내 아내를 사랑하라, 그 말은 가서 돈을 주고 네 아내를 구원하라 라는 말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말이 그런 의미에서 사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가지고 오는 것, 그것이 구원이에요.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었다, 내가 세례를 받고 교회의 교인이 되었다라는 말은 단순히 내가 옛날에는 그냥 형편없이 살다가 아무 교양 없이 살다가 이제는 좀 교양인답게 문화인답게 살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전에는 종교가 없이 무종교의 삶을 살다가 이제는 나도 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 뜻도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말은 구원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받았다라는 말의 의미를 분명히 아셔야 해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말을 단순히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말을 이제 조금 더 착하게 살아야겠다라는 그 정도의 의미로 해석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의미가 아직도 제대로 해석이 되지 않는, 설명이 되지 않고 있는데 2000년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제자들 중에 두 명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엠마오로 터벅터벅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아요. 이걸 의역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믿었는데 참 아쉽다, 너무 아쉽게 됐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었습니다. 근데 어떤 구세주로 믿었냐면 당시 로마 제국에 잡혀있는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정치적인 구원자로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선생님이 아쉽게도 그 일을 이루지 못하고 십자가에 죽었다, 너무나 너무나 안타깝다 이러고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때 누가 나타나냐면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앞에 딱 나타나세요. 그리고 그들의 잘못된 구원관을 이렇게 고치시면서 선포하십니다.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는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하기 위함이라. 아멘.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원을 목적하는 건데 그 구원이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라 어떤 목적이요?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나라와 온 열방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즉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가 하나님 앞에 다시 구원받는 그 일을 위해서 치러야만 하는 그 고난과 십자가를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는다, 사랑받는다라는 이 의미가 가서 너의 아내를 사가지고 와라 라는 뜻으로 아주 구체적인 의미로 부각되는 성경이 호세아서입니다. 구원이 뭐냐면 고난이라고 하는, 희생이라고 하는 그 가격을 치르고 데려오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을 보시면 좀 더 명확한 의미가 나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구원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구원받았어요. 근데 그것은 은과 금으로, 나중에 없어질 그것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정도로 우리를 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흠도 없고 점도 없고 더 이상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존귀한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사서 구원해 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말은요, 내가 경제적으로 궁핍했는데 좀 이제 살만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몸이 좀 아파서 시원찮았는데 거기에서 내가 건강함을 회복했다, 그 정도로 구원을 설명해낼 수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우리의 죄값으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메시아 되시는 그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루시고 당신의 보배로운 피로 그 가격을 치루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멜이 지금 그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남편 호세아를 버리고요 자기 정욕을 채우려고 죄의 결과로 노예시장에 팔려 지금 이 자리에 딱 왔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예를 경매하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혹시 경매장에 가보신 적 계십니까? 저도 한 번도 가본 적은 없는데 책이라든지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실은 이 미국도 한 세기 전에 노예를 팔고 샀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저 그림을 보시면 노예를 팔 때요, 그 경매하는 사람이 그 노예를 단상으로 끌고 나옵니다. 그리고 노예의 옷을 다 벗겨요. 그리고 앞으로 보게 하고 뒤로 보게 하고 옆으로도 돌라, 또 필요하면 이빨까지 보여줍니다. 왜 그러냐면 노예의 가치는 노동력에 있기 때문에 이 노예가 얼마나 튼실하고 얼마나 일을 잘해야 되는지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이제 누구 차례가 됐냐면 저 고멜의 차례가 됐습니다. 고멜이 단상에 딱 올라왔어요. 경매하는 자가 고멜의 옷을 다 벗깁니다. 그리고 이리 돌아보라 저리 돌아보라, 그리고 경매 가격을 시작합니다. 일 잘하는 노예입니다. 밭일도 잘하고 청소도 잘하고 집안일도 잘합니다 라고 하면서 있는 대로 가격을 막 올립니다. 그리고 이제 경매 시작하겠습니다. 자, 가격을 부르십시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습을 지금 누가 보고 있냐면 남편 호세아가 그 밑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그 고멜을 가서 사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장에 딱 섰습니다. 저쪽에서 어떤 남자가 외쳐요. 은 열둘! 자, 은 열둘 나왔습니다. 다른 분 안 계십니까? 그랬더니 호세아가 뭐라고 그래요? 은 열세! 그랬더니 저쪽에 있는 사람이 은 열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해졌습니다. 이 호세아가 막 마음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외치냐면 은 열다섯! 근데 이 은 열다섯을 주고 살 사람이 없는 사람들은 드디어 하나 둘씩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드디어 됐다라고 하는 그 순간 저쪽 끝에서 어떤 남자가 외칩니다. 은 열다섯, 거기에다 보리 한 호멜 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 경매하는 사람이 신이 났어요. 왜 신이 나냐면 가격이 막 올라갑니다. 막 외쳐요. 자, 은 열다섯, 보리 한 호멜 나왔습니다. 다른 분 안 계십니까? 또 없습니까? 자, 결정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때 호세아가 손을 들고 외칩니다. 오늘 2절에 나오는 거예요. 은 열다섯, 보리 한 호멜, 거기에 반을 더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멜이요, 누구한테 팔렸어요? 호세아에게 팔립니다. 다 벗고 있는 그 아내를 향해 달려가서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데리고 내려와요. 여러분, 실은요,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라고 하는 노예시장에 팔리게 나온 죄인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어요. 우리 모두가 지금 죄의 노예시장에 나와가지고 경매장에 서 있는 죄인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가기 위해서 세상이 비링을 하기 시작해요. 무엇으로 비링하냐면 명예로, 권세로, 인기로, 돈으로, 권력으로요.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이라. 그런 것들로 세상이 우리를 꾀려 합니다. 아차 하는 그 순간이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곳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비링이 시작됐어요. 세상이요, 온갖 유혹거리로 우리를 싸매려고 가지고 데려가려고 합니다. 자, 경매를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 없습니까? 팔려갑니다. 없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외칩니다. 내가 사겠습니다. 좋습니다. 무엇으로 사시겠습니까? 내 목숨값으로 사겠습니다. 내 피로 저들을 사겠습니다. 경매 가격 중에 가장 최고의 가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그 무엇을 가져온다 해도 그 가격에 빗댈 수 없는 엄청난 최고의 가격,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가 값주고 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일 때마다, 교회를 놓고 얘기할 때마다 이렇습니다. 이 교회는 예수 피값 주고 산 교회다. 우리가 그 값을 치러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크리스찬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이 사실, 그 알매 내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구속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희생을 치르시면서 어떠한 값을 치르셨는지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다의 반대말이 뭐냐면 모른다입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모른다가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7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게 언제 나온 얘기냐면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아시죠? 아니,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멸망이에요. 죽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다라는 것은 곧 구원이에요. 그 정도로 중요한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안다라는 말이 야다입니다. 이 야다는 부부 사이에서만 사용하는 단어예요. 히브리어에는 성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그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나타나는 단어가 야다, 안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고멜처럼 이 야다를 다른 사람한테 사용하면 큰 문제가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이 안다, 이 야다의 원어적 뜻이 있습니다. 바로 뻥 뚫리는 거예요. 뚫린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이 한 지난 5, 6년 동안 알고 지내온 사이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의 직장의 동료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교회의 식구일 수도 있고, 혹자에게는 그게 이웃일 수도 있고, 그냥 아침에 늘 Hi, how are you? 하는 그런 사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 5, 6년을 같이 지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저녁에 식사를 초대한 겁니다. 그래서 같이 밥을 먹게 됐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에 있는 얘기를 다 이야기합니다. 담고 있는 얘기를,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아, 그랬군요. 그런 일들이 있었군요. 그래서 그랬던 거군요. 제가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소위 소통이 시작됩니다. 서로가 서로의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면서 드디어 그 사람을 알게 됐어요. 그때 우리가 쓰는 말이 지난 5, 6년 동안 알고 지냈지만 지난 5, 6년 동안 그 사람을 나는 잘 몰랐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뻥 가슴이 트인 거예요. 드디어 소통이 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관계가 이제 당신을 내가 좀 알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런 거였군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난 5, 6년 동안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혹자에게는 이것보다 더한 시간이고요. 어떤 분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다니신 분이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안다라는 뻥 뚫리는 관계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지난 5, 6년 동안 내가 하나님을 몰랐구나. 이제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친밀한 관계, 사랑의 관계, 너무나 너무나 고맙고 감격스러운 그 구원의 영광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아는 관계에 들어가면요, 더 이상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왜 설교 때마다 손수건을 꺼내서 눈물을 훔치는지 이상하게 쳐다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 관계 가운데 들어가면 왜 저분은 저렇게 날마다 해피한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지 의심하면서 분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니, 보니까 찬양을 하는데 막 손뼉을 치고 손을 들고 왜 그렇게 찬양하는지 여러분 이해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기도 시간마다 엉엉 울면서 기도할 때 도대체 무슨 기구한 사연이 있나? 이런 의심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 뻥 뚫어진 관계 속에서 내가 드디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아는 이 구원의 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그 자리에서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2000년 전에 과거에 있는 그 한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현재 시제로서 내 앞에서 나에게로 다가오는 실제적인 사건으로 나를 설득하고 있다는 것을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이 벌어지면 드디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긴지 아십니까? 확신을 하게 됩니다. 믿음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확신하게 됩니다. 확신하게 되는데 무엇을 확신하냐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다는 그 사실을 확신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내가 확신한다의 그 확신한담을 보십시오. 영어 성경을 보면 I am convinced. convinced예요.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내가 연구해서 얻은 확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뻥 뚫리는 아는 관계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확신이 생깁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노력해서 연구해서 얻은 결과로 아는 알미라고 한다면 저 성경에서 나오는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아니 여러분, 우리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저 환경들에 오늘도 우리가 조속변이로 변하는 것이 우리의 알미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도 확신하게 되는 이 알미라는 것은 내게부터 나오는 알미 아니라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안다. 여기서 안다는 게 뭐냐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날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대가를 치루셔야만 했는지를 아는 것.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확신함이라. 여기에도 쓰인 게 I am convinced.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나에게 다가오시고 나를 찾아내시는 그 은혜 속에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긴밀한 아는 관계 속으로 들어갈 때 오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지난 몇 주 전에 예전에 알고 있던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의 또 여동생이 있어요.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아이가 안 생겨가지고 의술의 힘을 얻어가지고 인공수정이 됐습니다. 근데 아이가 임신이 되고 너무 기뻐했는데 이 아이가 24주 만에 나온 거예요. 맨 처음에 태어날 때 그 사진을 봤더니 아빠 손에 이렇게 두 개를 해놓고 아이를 올려놨는데 이 아이가 이 안에 딱 들어가요. 근데 그 아이가 태어나서 바로 어디로 갔냐면 이제 인큐베이터에 들어간 겁니다. 그 아이를 놓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 친구가 미국 교회를 다니니까 좀 그 아는 언니의 그 저를 초대해가지고 한번 기도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가서 기도하러 갔어요. 근데 그때 가서 제가 그 안 사실 썼는데 그 인큐베이터를 놓는 데가 좀 여러 가지 섹션들이 있더라고요. 맨 처음에 들어갈 때 한 인큐베이터 섹션이 있고 그 다음이 있고 또 이 아이는 맨 끝에 방에 들어가 있어요. 보니까 거기가 좀 제일 심각한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들었는데 하루에 그 인큐베이터 사용료가 4만 불이래요.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근데 이 엄마의 소원이 하나가 있는데 이 아이가 빨리 여기서 무럭무럭 자라서 그 다음 중간 단계 인큐베이터로 오는 거예요. 그 엄마들이 하는 얘기가 있대요. 여기는 저택이다. 왜요? 하루에 4만 불을 내니까 저택이다. 그 중간으로 넘어가면 여기는 콘도미니엄이다. 그보다 싸니까. 그리고 이 아이가 커가지고 이제 집에 갈 때쯤 되면 문 맨 왼쪽으로 나온대요. 거기를 아파트래요. 그쪽으로 오면 드디어 이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있는 인큐베이터 앞에서 딱 기도를 하려고 딱 보니까 그 아이의 이름을 거기다 쫙 적어놨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뭘 붙여놨어요. 여자아이인데 이름이 뭐냐면 Hope. H-O-P 딱 적어놨더라고요. Hope.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Hope, 소망, 이 소망의 근거가 무엇일까요? 실은 이 소망의 근거 또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구원해내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은 확신에 우리가 설복된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무엇이 있고 없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조속 변화로 변하는 그런 기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은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보배로운 피의 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비리그 간 자녀들을 자랑해야죠. 당연히 그도 감사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우리 경제력이 좋아지는 건 너무나 감사해요. 그러나 먼저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은 오늘도 날 위해 피값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목숨값을 내어놓으셨습니다. 복음은요 어떤 고장난 것을 좀 고치는 그런 툴 정도가 아니에요. 그 복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삶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기쁨으로 내 삶을 걸어나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복음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무엇으로도 빼앗길 수 없는 그 소망이 우리 안에서 샘솟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이 복음의 기쁨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복음 때문에 살맛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